인생은 1월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되고요. 그리고 6월쯤 되면 현실주의자가 되고 연말에 되면은 허무주의자가 된대요. 왜 그러냐면 1월에는 누구나 다 각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새롭게 결단과 각오들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갔지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상주의자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 6월쯤 되다 보면 현실 속에 깊이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주의자가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잘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다짐은 했는데, 각오는 했는데, 이 각오한 대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현실에 적응하고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연말이 되면 다들 그런 생각을 한대요. 내가 한 해 동안 뭘 하고 지냈나? 내가 지금까지 뭘 그렇게 하고 지냈나? 나름대로는 바쁘게 산다고 살아왔는데, 열심히 달려온다고 했는데, 내가 한 해 동안 뭘 하고 지냈나? 그러면서 내 인생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허무주의에 빠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이것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주의자가 됐다가 현실주의자가 됐다가 허무주의자가 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요. 어쩌면 지금쯤 되면 새해에 각오를 하잖아요. 야, 이제 새해다. 새해니까 조금 더 다른 마음으로 새롭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누구나 다 이상주의자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곧 현실주의자가 되고 또 머지않아서 허무주의자가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새로 시작하는 자의 각오가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달라야 된다. 늘상 똑같은 각오, 늘상 반복되는 그 각오가 아니라 좀 남다른 각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 로버트 리라고 하는 이 학자가 분명한 자기 결단으로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결단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면 그는 이렇게 풀어갔지요. 나는 기뻐하리라. 그리하면 인생은 나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나는 용감하리라. 그리하면 더 이상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균형 있게 살리라. 그리하면 노동과 휴식과 예배가 잘 조화되어 적절한 몫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절제하리라. 그리하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건강하리라. 그리하면 내 몸이 책임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영혼과 마음과 행동을 깨끗케 하리라. 그리하면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나는 인내하리라. 그리하면 절망이 끝이 아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준비하리라. 그리하면 위급할 때에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이런 자기 결단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기 결단. 나는 어떻게 살리라.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리라.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내리라 하는 이 결심과 결단은 다가오는 시간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계기가 돼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어떤 각오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또 어떤 각오를 가지셨습니까? 혹 해마다 거듭 반복 실패하다 보니까 올해도 역시 그냥 대충 별로 기대 없이 그냥 늘상 똑같은 마음으로 시작하진 않으셨습니까? 어느 대학교 직업상담소에서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지름길에 대해서 이 글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읽어보니까 참 재미나요. 난 틀렸다고 늘 넋두리를 하라. 자기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비난하라.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찾아라.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찾아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살펴라.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하라.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라. 쉽게 포기해버리고 적당히 변명하라. 얼굴은 항상 용기 없고 낙심된 모습을 보여라. 한번 실패하면 이젠 끝장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와 달라야 되잖아요. 이와 다른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보면요, 뭐든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쉽게 포기하는 사람, 조금 얼마 하고 그만두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뭐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늘 언어 생활이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언어 생활이 늘 부정적인 사람. 그 사람과 대화하면 별로 상쾌하지 않아요. 또 뭔가 기대가 되고 뭔가 열정이 솟아나지 않고 뭐 있는 힘 빠져도 빠져요. 기력마저 빠진단 말이죠. 또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는 사람이 있죠. 쉽게 낙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뭔가 대단한 각오와 결단을 해도 여전히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새로 시작하는 자의 각오가 분명해야죠. 때로는 인생길에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불어쳐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각오, 이렇게 강인한 각오가 있어야 되겠죠. 웬만한 것 가지고는 끄떡도 하지 않는, 꿈쩍도 하지 않을 그러한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두 번, 세 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두 번째부터는 좀 잘 살면 될 텐데요. 아쉽게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더구나 2019년은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무엇보다도 새해를 시작하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새로운 각오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순전히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각오, 그런 각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또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19년을 하나님께 영광, 보다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와 다짐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새로 시작하는 자의 각오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새로 시작하는 자의 각오가 있기 위해서는 지나간 과거의 일을 잊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 잊어야 돼요. 잊어야 돼요. 13절 중간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되어 있어요. 잊어버리고.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사람은 현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기억 때문에 불행하다. 만약에 마음의 평온을 갖기 원한다면 불쾌한 기억부터 빨리 지워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난해에 생각해 보면 불쾌한 기억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생각하면 괜히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때의 그 경험, 그때의 그 기억들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았고요. 행복한 일보다도 마음 상한 일이 더 많았었고요. 또 형통함보다는 염려와 낙심이 아마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엊그제 신방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제 눈이 너무 침침해져서 걱정이라고. 얼마 전에는 바늘귀에 이렇게 실을 넣었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 있죠. 막 속상해요. 예전에는 제가 시력이 참 좋았는데요. 시력이 참 좋았는데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요즘은 막 설교 준비에 완전 치여갖고 매번 설교 컴퓨터 앞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어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시도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말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참 지혜로운 우리 이재훈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이 들수록 눈이 잘 안 보이는 데는 인생의 교훈이 있다.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데는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 들어서는 큰 것만 보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큰 것만 보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자잘한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봐도 못 본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우받는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저렇게 참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근데 저는 좀 너무 이르잖아요. 큰 것만 보고 살기는 너무 이른 나이잖아요. 좀 작은 것도 봐야죠. 세심한 것도 봐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이해하면 돼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 상황을 불평을 한다든가 원망을 한다든가 누구 탓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모습인 것 같아요. 배가 앞으로 나가려면 뒤에 배를 묶고 있는 줄로부터 풀어야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에필란다 노메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을 보니까 과거의 기억이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차단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말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차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못한다, 뭐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나간 일은 연연하지 말자는 거죠. 다시 다가올 미래의 것들을 기대하자는 거죠. 도전하자는 거죠. 다시 힘있게 나가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잊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잊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첫째는 지난날의 실수나 잘못들을 잊어야 하지요. 우리는 참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함을 추구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하게 되고 잘못을 우리가 행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너무 깊이 사로잡히게 되면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고 마는 거지요. 사탄은 우리의 과거에 실패한 경험 속에 오랫도록 머물도록 함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자화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자화상. 나에 대해서 나 스스로 기대하지 않는 거지요. 왜요? 늘상 실패했거든요. 늘상 잘못했거든요. 늘상 실패했고 실수만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책감이 시달리고 죄의식에 시달리고 절망감, 상실감, 실패감이 자기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자의 각오가 있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로부터 빨리 잊어야 해요. 두 번째는요, 억울한 일이나 속상한 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이요.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감정이 굳어져요. 딱딱하게 굳어져요. 참 묘하지요. 너무도 묘해요. 우리의 감정은 늘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러워야 이해할 것들은 이해하고 용납할 것들은 용납하고 넘어가 줄 것은 넘어가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해 보세요. 그때는 반응이 둔해지죠.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두고두고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땅히 행복하게 시작해야 할 새해가 억울함과 속상함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마음에 두고 시작한다면 문제는 언젠가는 안갚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새해를 그렇게 시작하지 말자는 거죠. 혹 2018년 지난 해 우리가 억울했다면 혹 속상했다면 그거 가지고 가지 말자는 거죠. 그거 가지고 가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굳어져요. 감정이 굳어지면 늘 화가 치밀어 올라요. 화가 치밀어 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이 부드러운 감정 되기를 바라요. 다 수용할 수 있는 감정,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감정, 지나간 과거의 억울함과 속상함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굳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선행 또는 잘한 일도 잊어야 합니다. 대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뭐든지 내가 했다, 그 일은 내가 했다, 그 일 잘했던 그 일을 또다시 꺼내고 싶은 욕구,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교만이 싹트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싹트고 사탄이 틈을 튼단 말이에요. 우린 철저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새해가 시작될 때에 올 한 해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올 한 해 2019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주님이 일해 주시길 원해요. 제가 일해봤자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일해봤자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너무 없단 말이에요. 해도 늘 실수만 하고 해도 늘 허접해요.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일해 주시면, 주님이 강하게 일해 주시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역시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들도 얼마든지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 시작하는 자의 각오가 있기 위해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지난 한 해를 여러분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로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지나고 보면 결국 고백하게 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만나면 어떤 인사를 합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시지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답하십니까? 이렇게 답하십시오. 예,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지요. 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하지요. 평안하셨습니까? 한 사람 인사하면요. 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지요. 할렐루야. 한 해 동안에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이요. 이건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에 허접한 나의 모든 인생 속에 그냥 내게만 맡겨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선하게 바꿔주셨어요. 선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시고 내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해 주셔서 일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바쁘게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살았다고 잘 되었습니까? 아니요. 아니란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해 주셔서 일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쑥스러운 일인데요, 주의 종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요, 주님의 종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그거는 절대로 잊지 말아주십시오. 절대로 잊지 말아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7절 전반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먼저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뒤에 그 영적 질서에 따라서 각종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의 종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막 신바람이 나야 합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그 영적 지도자를 세운 뒤에 그 영적 질서에 따라서 영의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역자가 저를 포함해서 7분이 계십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보다 영적인 면에서 항상 앞서 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함께 할 때 우리 교역자들은 격려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 아무리 부족해도 모자라도 손가락질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종들인 줄 알고 더 사랑으로 기도해 드리다 보면 주의 종들이 다시 힘을 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건강하게 일으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또한 영적 권위에 순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의 즐거움으로 감당하면 그것은 교회의 유익이고 성도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복을 받는지 그렇지 않는지. 한 해 동안 주의 종들에게 열심을 다해보십시오. 사랑을 쏟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자의 각오가 있기 위해서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힌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미래에 대한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푯대를 향하여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푯대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목표요. 2019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세운 영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 계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새로운 역사의 지평선으로 이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는 거죠. 노만 필 박사가 꿈을 가지라는 말을 하면서 그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계획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가져라.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일. 내가 가진 계획이나 꿈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의 그림을 그려요. 계획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꿈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현하라, 즉 행동하라, 이게 행동하라. 바로 그림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행동하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마음의 그림을 그리며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는 먼저 마음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게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계획과 그 꿈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멈춰있지 마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우리 교회 표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마음, 새로운 부흥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의 표어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원하며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려고 저는 이 표어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일에 함께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처음 마음을 품고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교역자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마음, 새로운 부흥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 예배당 건축이라는 엄청난 대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건물을 세우기보다 보이지 않는 건물을 세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낌없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큰일을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자신들에게는 감동의 시간이요 그리고 이 일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이들에게는 또다시 도전하는 거룩한 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새해답게 살아가기 원하며 새로 시작하는 자의 각오라는 말씀을 듣고 힘차게 나아가려 합니다. 계속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며 오늘도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해마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지만 늘상 반복되는 것이 전혀 새 사람 되지 못하였음에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정녕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